five, four, three, two, one, zero. All engine running. Liftoff. We have a liftoff.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포닥으로 오셨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뭐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조금 더 뭐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을까요?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면서 제가 먼저 시작한 프로젝트는 의료 정보를 표준화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표준화한다라는 얘기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학 용어들을 표준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표준화한 용어를 IT 시스템에 구현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뭐 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병원의 시스템 간에 서로 상공운영, 인터오퍼러블 하게 만들려면은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도 구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협회나 단체에 가서 뭐 논문을 발표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표준안을 프로포저를 해가지고 그 표준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특수한 영역이 있는데 그런 이제 의료정보 표준화가 의료정보학의 가장 기본이자 큰 분야이어서 그 프로젝트부터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질문에 안 나와 있긴 한데 이 표준화라는 네. 게 뭐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게 생각하자면 그게 맥센스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꼭 굳이 이게 이런 데이터가 이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굳이 표준화를 할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만약에 한다면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되나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가 네. 차원에서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어떤 협회나 이런 단위에서 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면서도 꼭 굳이 또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네, 표준화를 하는 목표는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화를 함으로 인해서 의료 비용이 절감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 안전을 증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네. 쉬운 예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가 단위의 표준화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클리닉 단위의 표준화가 될 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떤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두 분 다 미국에서 오래 사시면서 미국의 의료 환경이 얼마나 차마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네, 환경인지는 많이들 다들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겪으셨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아파서 어느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 병원에 이제 갔다 온 다음에 뭐 다른 이제 병원을 또 가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은 리퍼를 받아서 갔다든가 아니면 제가 보험을 옮겨서 갔다든가 좀 이사를 가서 동네 병원을 옮겼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제 정보는 예전 병원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제가 옮긴 병원에서도 가져오고 싶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한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CD를 부어가지고 온다든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온다든가 팩스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IT 시스템으로 전송을 하더라도 이게 포맷이 안 맞고 규격이 안 맞아서 새로 옮긴 병원에서는 도저히 차트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정보를 옮기는 비용도 들지만은 정보를 결국 못 옮겼을 때 그러면 검사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옮긴 병원에서는 저는 이전 병원에서 무슨 검사 하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위험해서 이거 그대로 진행할 수 없으니까 검사 다시 하셔야 돼요. 라고 하고 다시 하거든요. 실제로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의료비가 가뜩이나 비싼 나라에서 이런 중복 검사, 또 약을 처방했던 거 또 처방하는 중복 처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큰 이제 의료비 부담이 되는데 의료정보 표준화를 함으로 인해서 의료 부담 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같은 이제 얘기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의료정보 표준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게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떠나서 환자 안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아픈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이 환자한테 빨리빨리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환자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지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여기 왔던 환자인지 물어보려고 해도 환자는 이미 의식이 없고, 네. 그래서 엉뚱한 치료를 하다가 이제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의료정보 표준화는 의료비용의 절감 또는 환자 안전의 증진 두 가지 목적을 사실 다 달성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거 주체가 아까 이제 여쭤봤는데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주체라든지 표준화를 누군가는 담당을 해야 될 텐데.
네. 여러 주체가 있고요. 가장 큰 드라이버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부입니다. 특히 연방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은 나라가 하도 크고 주마다 시스템과 그런 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큰 비용, 큰 비효율은 사실은 연방 정부 단위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의료 비용이 많이 나가서 국민적인 큰 부담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워낙 연방 정부로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지 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고 실제로도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주정부 단위에서도 그런 노력이 있고 각 병원 단위에서도 있고 EHR이나 의료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벤더 입장에서도 자사의 제품을 표준화에 맞춰야지 이제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도 따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또 무식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아까 EHR이라고 하셨는데 EHR이 뭔가요?
아, 그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Electronic Health Record라고요.
아, 네네.
한마디로 말해서 병원에서 쓰는 전자 차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화 뭐 다른 프로젝트도 이제 하셨을 테니까 표준화를 먼저 하셨고 지금 원래 이제 박사님의 전공 분야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련된 건데 아까 앞에서도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이 표준화 프로세스도 어떤 의료의 프로세스도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효율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히 들긴 한데 이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게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결국 의료 정보를 표준화하다 보면은 의료 프로세스의 표준화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면 그냥 검사 결과지 이런 다큐먼트 또는 어떤 이런 측정치 같은 이런 데이터를 그냥 표준화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한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 가면은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뭐 가슴이 아파서 들어온 응급 환자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뭐 먼저 이 검사를 하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일로 가고 아니면 다른 검사를 또 하고 아니면 이런 처치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의 표준화까지 가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의료 프로세스의 표준화는 먼 어떤 목표이기는 한데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비용을 경감시키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료 정보의 표준화가 또 빌딩 블록, 인프라스트럭처처럼 미리 깔리고 난 후에야 이제 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아까 표준화도 하셨고 프로세스도 뭐 조금 하셨고 그 뭐 혹시 또 다른 프로젝트는 어떤 걸 또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리고 병원에 입사를 한 지 인터마운틴 헬스케어라는 병원에 입사를 한 지 한 3, 4년 정도 된 후에는 2015년도 정도 중반에는 이제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뜨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저는 바둑을 잘 못 두지만은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시청도 하고 그때부터는 어떤 병원에다가 시스템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보다는 이미 임플리멘테이션 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특히 뭐 병원에서 한 군데에서만 모으는 거는 얼마 안 되니까 여러 병원 또는 뭐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좀 큰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걸 구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제 나아가서 지금 이제 뜨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돌리자 뭐 이런 연구도 그때 했었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뭐 토폴로지컬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거 이렇게 막 그래픽스 같은 것도 하다가 네,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표준 쪽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냥 워낙 데이터도 다양하고 포맷도 형태도 다 다르고 그죠? 어떤 거는
네.
뭐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뭐 엑스레이 같은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텍스트로 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데이터 포맷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그런 표준화나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러면 이게 제일 어려운 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려고 싶어서 이런
네.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는 게좀 궁금하고요.
어려운 점은 개인적인 어려운 점과 이 분야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 저한테는 사실 둘 다였습니다. 하나는 의료정보학은 굉장히 어학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병원 가면 진짜 어렵잖아. 나는 아직도 병원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네. 저한테는 그게 삼중고였는데, 일단 저는 미국에서 학위를 하지 않고, 물론 이제 건너온 다음에 포닥부터 이제 학위를 좀 하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정말 공부를 해야 돼서, 물론 스폰도 해주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정말 맨땅에서 시작하는 그 언어적 장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질문지에서도 저 봤는데, 제가 MD 출신이 아니라 공학도 출신이라는 이런 도메인의 장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업에서 쓰는 그런 어떤 언어의 세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실이나 학교에서 쓰는 언어랑 임상 현장에서 막 사람이 막 옆에서 막피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처치 갖다 대고 있는데 막 말을 못 해요. 도저히 그거는 영어를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삼중고를 돌파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정말 썼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다행스럽게도, 인터마운틴 헬스케어가 어떤 그런 걸좀 참을성 있게, 물론 속이 많이 썩으셨겠지만은 좀 기다려주고 또 도와주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사람을 키워서 이렇게 좀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걸 참, 잘 했고요. 또 그런 제가 혜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쪼박님은 지금 본인은 안 그런 것처럼 가만히 계신데 쪼박님도 힘드셨죠?
말 물릴까 봐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래도 저희가 쪼박님이랑 저가 그딥 메디슨이란 책에 대해서 방송 녹음을 조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딥
그래도
메디슨요. 예,
조금
맞아요.
뭔가 예 뭔가 조금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좀 있으니까. 그 포닥 생활을 이제 쭉 하시면서 그런 연구를 쭉 해오셨는데 포닥 생활을 하시면서 보통 이제 커리어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더스트리로 갈 수도 있고 뭐 이쪽 분야는 사실 뭐 인더스트리도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뭐 연구소 같은 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인터마운틴 헬스케어에서 이전에 있었던 다니던 회사 현대자동차 빼고 제 의료정보학 커리어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게 물론 정말 좋은 직장이고 역사와 전통과 어떤 이런 서포트가 다 되는 좋은 직장이기도 했지만 인터마운틴 헬스케어의 저의 이제 PI이자 스승님이셨던 이제 스탠허프 같은 분들, 이제 다른 제 선배들을 보면은 한번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스탠허프 같은 분은 지금 작년에 이제 인터마운틴을 떠나셨는데 총 35년을 재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가장 오래 재직하신 분이 예전에 이제 의료정보학 연구소 디렉터를 하셨던 피터 하그 교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42년을 채우고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평균 근속이 한번 들어가면 아 정말 정말 이제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 나오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저도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그렇게 오래 테뉴어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제 그만큼 좋은 직장인 거죠. 그래서 저도 코닥을 처음 갔을 때는 사실 뭐 잘 모르기도 했었지만은 네, 어쨌든 그 코닥 스칼라십 자체도 인터마운틴에서 받았고 일도 사실 인터마운틴에서 했기 때문에 아 나도 정말 저기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뼈를 저기다 묻고 싶다. 네. 너무너무 그 선배 인포매티시스트 뭐 제 보스 지도 교수님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해서 그러려고 이제 목표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10년 만에 거기를 떠나게 됐었죠.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떤?
아, 네.
결정적으로 제가 말끝을 흐려.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인터마운틴에서 의료 정보학이 완전히 해체가 되었어요.
아.
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료 정보학이 약간 그러니까 의학의 한 분야라고 하셨는데 그 분야 하나를
네.
없앴다는 거는 뭔가 굉장한 일 특별한 일이 있었어 그런 것 같은데
어떤 하나의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예전 이제 인터마운틴이 전 세계적으로 의료정보학을 처음 시작한 몇 군데 중에 하나이고 의료정보학 역사가 한 50년 정도 됩니다. 1960몇 년도? 그때는 이제 인터마운틴이 아니고 LDS 하스피탈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 그때 호머 워너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제 블로그에 정말 첫 면에 나와요. 첫 챕터에 소개하는 분이 이제 의료정보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교과서에 딱 바로 대문에 등장하는 그분이 이제 유타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인터마운틴에서 의료정보학을 처음으로 이제 개척을 하신 분인데 그 역사 동안에 이제 그분이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부터 의료정보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을 하고 EHR 시스템이든가 아니면은 이런 임상 의료정보 뭐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병원에 막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이렇게 이어 오면서 조직이 점점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입사했을 때는 메디컬 인포메티시스트라고 해서 의료정보학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커리어 트랙에 한 MD, PhD 출신으로 한 30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이제 엔지니어, 애널리스트까지 하면 부서가 한 이제 100명 정도 되는 꽤 큰 정보학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굉장히 큰 연구소였는데 이 연구소가 결국은 해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오프를 두 번 정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병원에서 의료정보학자를 키워야 하는 이유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의료정보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아주 신생 분야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어요. 약간 예를 들자면 컴퓨터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차고에서 뭐 애플 만들 이랬던 시절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도 별로 없었고요. 정말 막 납땜도 하고, 그다음에 기판도 조립하고 뭐 이랬고, 그다음에 정말 워낙 신생 분야다 보니까 그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배경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 뛰어들어서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런 분야거든요. 근데 의료정보학도 초창기에는 이제 MD든 PhD든 아니면 학위가 없는 분들도 다 같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되고 네, 이런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 한 2010년도 정도 되니까 말 그대로 세분화가 되면서 논문을 쓰는 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그랜트를 따서 정말 아카데믹 한 연구만 하시고 아니면은 병원에서 정말 임상 현장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분들은 임플리멘테이션에 집중을 하고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인포메티스트들이 월급도 엄청 비싼데 굳이 왜 병원에서 다 데리고 있어야 되느냐. 정말 아카데믹한 연구를 하려면은 학교로 가고 컨설팅이든가 그런 걸 하려면은 컨설팅 업체로 가고 아니면 어떤 거버넌스 쪽을 하려고 그런다면은 정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병원은 의사들이 환자를 보아서 돈을 벌어오는 곳인데 그 돈을 의료정보학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뭔가 방향성이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인터마운틴뿐만 아니라 이제 2010년대 한 중반 정도가 파트너스 헬스케어나 아니면 다른 굉장히 좀 유명한 역사적인 연구소들도 의료정보학자들을 많이 내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은퇴를 하시고 아니면 이제 학교로 아예 가실 분들은 학교로 가시고 인더스트리로 가실 분들은 인더스트리로 가시고 그리고 저는 조금 늦게 떠났는데 늦게 떠난 이유는 사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주권을 기다리느냐고 못 갔고요.
중요하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정말 마음이 떠나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정말 나는 내가 정말 영어도 처음에 잘 못하고 정말 생소한 다른 이런 과에 전문가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그래도 나한테 기회를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분야에서 나도 30년, 40년 뒤에 여기서 또 석학이 돼서 은퇴하는 그런 꿈을 꿨었는데 그 마음을 놓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네, 시간을 끌다가 그러다가 이제 떠났는데 제가 떠났을 때 제가 거의 마지막에 떠나던 정보학자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라스트 제다이다 뭐 이런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아 근데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병원 입장도 지금 뭐 물론 길게 보면 뭐 효율성을 증가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게 병원에서 지금 당장 환자도 넘쳐나고 의사가 부족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뭐 측면도 이해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부를 해서 그 아카데믹 페이퍼를 쓴다면 말씀대로 대학에 가서 그냥 하면 되지 굳이 병원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물론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는 분명히 강점은 있겠지만 이 코스트 이펙티브 하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럴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아쉽기도 하네요. 한쪽 분야를 어떻게 보면 만들었던 곳에서 이걸 또 없애 는 상황 자체가 네. 또 좀 그렇기도 하고 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면 가게 되면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개선 혹은 뭐 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그 병원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이제 그때는 마음이 정말 힘들었는데
네.
저도 이제 강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진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이해가 가요.
네.
어쨌든 간에 조직은 누군가 돈을 벌어와야 돌아가잖아요.
네. 네
돌아, 맞아요. 그 돈이 벌어오지 못하면은, 네, 저희가 뭐 돈을 아예 못 벌어왔던 건 아닌데, 네.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주지 못한다면은, 어쨌든 조직이 없어질 테니까 저희 포지션도 없어졌겠죠. 네. 그리고 저는 의료정보학이라는 분야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퇴보한다거나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아까 잠깐 예를 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정말 컴퓨터를 막 차고에서 뭐 조립하기도 하고 네, 조금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랩실에서 조립을 해서 만들어 쓰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다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런 어떤 매뉴팩처링 쪽은 정말 하드웨어 업체들이 전담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분을 연구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알고리즘의 어떤 부분을 연구한다든가 이렇게 세분화됐던 것처럼 예전에는 의료정보학자들이 정말 의료정보 시스템에 1에서 100을 다 했었어요. 정말 EHR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IT 코딩도 하고 개발자들 하이어해서 병원의 임플리멘테이션 테스팅 다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논문 쓰고 펀딩 따오고 뭐 어드민까지 정말 다 했는데 지금은 그 EHR 시스템을 만들고 임플리멘테이션하고 운영하는 그 역할을 에픽이나 써너라고 이제 잘 알려진 미국의 EHR 회사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보다 훨씬 잘해요. 워낙 당연히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은 저희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지만 그에 반면에서 이미 이제 구동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제공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로 그걸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이미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 프로세스 자체를 표준화하거나 아니면 효율화하는 이런 프론트엔드 쪽의 일이 있거든요.
네네.
정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사, 간호사, 약사들과 함께 같이 일하면서 그런 프로세스 개선을 하는 역할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거대한 시스템에 이렇게 막 쌓이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백엔드, 즉 애널리틱스 쪽, 빅데이터, 인공지능 쪽의 연구가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또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미 각 병원이나 시스템에 구현된 EHR 시스템들을 전국 또는 이제 좀 더 앰비셔스하게 얘기한 전 세계적 글로벌적인 단위로 어떻게 하면은 통합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정보가 흐르도록 하고 표준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표준화 거버넌스 쪽에 아직도 정보학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거를 하고 싶어서 회사를 결국 옮기게 됐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원래는 병원 안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그때는 이제 사이즈 자체가 미미했고 이게 커지면서 그냥 전문화돼서 스핀오프돼서 어떤 비즈니스의 한 섹터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거.
네, 맞습니다. 네. 네. 스케일이 커지면서 정말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자칫 잘못 들으면 아 이제 네. 그 인포메틱스 이쪽은 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전문화돼서 이게 하나의 솔리드한 비즈니스 도메인으로 성장을 하니까 뭐 이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점점 처질 가능성도 더 많고 말씀대로 세 가지 분야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각의 어떤 하나가 고유의 어떤 비즈니스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 블로그에서 글 보다 보니까 뒤에 이제 써너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써주셨는데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잠깐 그 블로그 말씀하셔서 네. 그런 말씀드리는데 네. 숟가락 얹으면 그 이 잡 이제 이동 지금 직장으로 이동하실 때 예, 뭐죠? 어떻게 회사 그 입사하신지에 대해서도 되게 재미있게 글을 하나 쓰셨어요. 미국 헬스 IT 회사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보시면 지금 직장을 미국의 직장을 구하거나 미국에서 이직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안 해보신 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예. 강바님은 아직 예, 직장을 옮기시지 않으셨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 옮길 때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했었는데 그래도 이걸 끝나고 적어놓으시니까 확실히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유용한 포스팅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한번 옮길까요? 이거 읽어보고.
강마님은 다른 버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아에서 옮기는 방법 이렇게 해서.
나 안 옮길 건데. 나 좋은데 여기 바닷가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진 않죠. 이런 굉장히 이 디테일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저도 이제
네.
한국에서 학교에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한국에 들어가면
구글,
미국에 나올 수 있나요? 이러면서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신 게 아마 후배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 아까 조금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병원에서 일하시게 되면 이 MD 소위 말해서 네. 이제 메디컬 닥터들이 이제 주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PhD 쪽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사이드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좀 제가 홀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서 아니야. 약간 컨플릭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뭐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고 쪼박님이 써주신 것 같은데 처우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MD, PhD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일단 미국도 당연히 그 안에 컨플릭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렇죠. 네. PhD와 MD 사 인포매틱스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 모든 스페셜티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공학도 출신이고 특히 근데 컴퓨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약간 IT적인 마인드,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의 어떤 자유로운 문화 이제 이런 어떤 의식이나 이제 문화가 배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의료 정보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와 정보를 합친 건데
네.
정보는 그렇다치고 의료 분야는 어떠냐면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으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저 컴플릭트들이 발생하기 쉬운데 뭐 예를 들면은 한참 한 2000년 2010년도 이후로는 그 IT 분야에서는 오픈 스페이스가 좀 붐이 이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저 책상을 싹 다 이렇게 플랫하게 밀어버리고 저커버그도 거기다가 노트북 놓고 막 코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최고 경영자 재벌도 이렇게 그냥 여러 자리 중에 하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일하는 분위기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 그런 수평 문화에 대한 환상이 조금 과하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경험으로 그냥 정말 이렇게 편향된 생각으로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문화의 차이랑 시스템의 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의료 분야는 어떠냐 하면은 예를 들면 저는 한 2년 정도 샥트라마 ICU라는 곳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인터마운틴에서 샥트라마 ICU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정말 좀 심하게 다친 뭐 예를 들면 암에 걸려서 다친 게 아니라 총알을 맞았다든가
외상은
뭐 스키타다가 네 외상입니다. 스키타다가 뭐 정말 절벽에서 떨어져서 유타는 또 스키도 무시무시하게 타거든요. 절벽에서 막 이렇게 눈 거의 쓸어 내리면서 내려오고 헬기에서 막 떨어지고 하다가 네, 어디 부러져서 오고 하는데 갔더니 뭐 정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병동이라고 하죠. 그 시설에 어텐딩이 새로 왔어요. 어텐딩 의사가 이제 새로 왔습니다. 의사도 여러 가지 이제 레벨이 있는데 그러면은 방을 다시 배정을 하는데 그 어텐딩이 어느 레벨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방을 하나 줘야 되잖아요. 오피스를. 그러면 그 꽂힌 자리에서부터 도미노처럼 옆으로 자라라라 밀려요. 근데 밀리는데 방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방은 저 방보다 조금 큰데 뭐 이 방은 좀 그래도 창문이 하나가 더 있거나 아니면 뭐 방향이 뭐 남향이 있고 통로와 가깝고 이제 그거 갖고 정말 이렇게 좀 물밑에서 어떤 이런 신경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패킹 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내가 왔던 IT 월드에서는 저커버그도 그냥 노트북 하나 놓고 쓰는데 아니 저거 갖고 저렇게 사내에서 싸우고 막 신경전하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당연히 PhD, MD 텐션이라고 합니다. 텐션이 있는데 예전에는 인터마운틴에서 한 초창기 한 20년,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터마운틴의 굉장히 좋은 문화 중에 하나는 MD건 PhD건 학위가 없건 일단 정보학을 하려 그러면은 병동에다가 사람들을 밀어 넣었어요. 그 제가 있었던 것처럼 출근을 그냥 병동으로 해서 막 옆에서 막 아픈 사람들 막 하고 막 피 흘리고 막 뭐 꽂으러 가고 그러면은 뭔지 뭔 말인지는 몰라도 물론 제가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그걸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정보학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예, 뭐 차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데이터를 뽑고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걸 다 그냥 배우는 거예요. 구르면서 한마디로. 속된 말로 구르면서 2-3년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같이 그냥 지식이 어떤 평준화랑 공유가 돼요. 그래서 클리니션이라고 해가지고 MD라고 해가지고 IT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결국 다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기술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해서 클리니컬을 모르는 게 아니라 2-3년 정도 그렇게 부르다 보면은 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에러도 없고 정말 정말 필요한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게 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도 커지고 학문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세분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인포메티시스트인데 나는 병동에 가기 싫어. 나는 그냥 나 오피스 하나 줘. 내가 여기서 논문 써서 그랜트 따서 그 펀딩으로 내 셀러리 컴펜션을 할게 라고 하는 분들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어떤 임상에서 그런 정보학을 뭐 시스템을 이제 프로세스 개선하는 거면 관심이 많으셔서 기술을 이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인포메틱스도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그 골이 생기면서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터마운틴은 정말 그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의료정보학자에 대한 처우가 좋았고 페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인터마운틴이 역사적으로 총 4명의 CMIO가 있었는데, Chief Medical Informatics Officer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분은 PhD 출신이셨어요. 그리고 두 분은 MD 출신이셨습니다. 그러니까 PhD 출신도 정말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커리어가 있었었고, 네. 그래서 딱히 어떤 뭐,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치였다든가 아니면 어떤 좀 언페어했다라고 했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어떤 그런 스페셜티 전문 분야 간의 이런 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좋은 교육 시스템, 좋은 업무 환경이 있었다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부터 좀 괴리가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 그런 어떤 간극이 벌어져서 다시 좁히지 못하고 그게 이제 의료정보학의 어떤 큰 역할 변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4개월 전에 작년에 이제 옮기셨는데 마이 이름이 좀 생소해 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는 이름이 되게 생소할 것 같아요. MITRE 마이터라고 읽죠? 미국에서요.
네, 마이터입니다.
네, 마이터. 예. 여기로 이직하셨는데 일단 마이터라는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마이터는 미국 버지니아주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연방정부의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직원은 한 10,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안에 사업부가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헬스케어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헬스케어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작은 사업부 신생이라고 알고 있어요. 국방, 항공, 교통, 보안 이런 쪽에 네.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합니다.
네, 사이버 시큐리티 쪽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부의 일을 하는 회사고요. 마이터 안에는 마이터 랩스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사내 연구소가. 그래서 마이터는 정부가 주는 일을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앞으로 한 2-3년 후에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선행 기술을 연구를 해서 연방정부에 역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펀딩을 줘. 그래서 아주 사이언티픽한 연구를 하지는 않지만 응용기술 중에서 약간 속된 말로 좀 2-3년 안에 팔릴만한 그런 기술을 이제 선행 개발하는 곳이 있는데 그 저는 마이터 랩스 소속이고요. 마이터 랩스 안에서도 헬스케어 사업부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정보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이전에 쌤이 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아까 가버넌스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쪽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이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오셨을 때 그럼 지금 이제 직함은 리드 디지털 헬스 인포메티시스트거든요. 그러면
네.
그냥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의료 기록을 하시는 EHR 같은 거를 쪽에서 일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디지털 헬스 인포메티시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이 어떻게 확 다른 건가요? 그 전에 하시던 일이랑은?
네, 직함이 원래 그전에는 메디칼 인포메티시스트였는데, 그러니까 인포메티스트는 똑같습니다. 근데 메디칼이 디지털 헬스로 바뀌었고요. 네, 뭔가 좀 많이 길어지면서 디지털 헬스, 그러니까 좀더 디지털적인 일을 하는 이런 느낌이 됐는데, 사실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의료정보 표준 기술 중에서 FHIR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이자 표준입니다. 이 FHIR를 EHR 회사들, 그 다음에 애플 헬스, 그 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에 있는 파이어 SDK, 뭐 이런 의료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든지, 아니면 의료 정보를 모바일 앱에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차팅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헬스 IT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 파이어라고 하는 표준이 지금 거의 다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일은 이 파이어를 테스팅하는 그런 엔진이 있었는데, 그 엔진을 오픈소스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파이어 중에서 USCDI라고 해서 United States Common Data for Interoperability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의료정보의 표준 기본 데이터 엘리멘트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원가 회계가 싫어가지고 지금 이까지 오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으시겠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선도하는, 그러니까 아주 말도 안 되게 앞서 나가는 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년 앞을 내다보고 뭔가 이큰 그림을,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표준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익사이팅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돌고 돌아서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인터뷰에 주신 질문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이었나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잠깐 조금 옆으로 좀 돌아가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다가 또 연결이 되고 항상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그 돌아온 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첫 직장을 떠난 이유가, 첫 번째로 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함으로써 좀 그게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돈을 벌거나 아니면 좀 공익에 도움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싶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말씀하신 거 듣고 지금 와서 보니까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일단 재미있고요. 네, 이게 제가 해왔던 헬스 IT 의료정보학의 일이고 그리고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거를 바깥에 잘 만들어서 내놓으면은 이게 전 미국에서 쓰이고 나아가서 이 미국 표준이 전 세계 표준으로 또 많이 도입이 되니까 그렇게 그럼 임팩트 있는 일을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한국의 상황이랑 저희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좀 어떠신지, 한국의 상황을 좀 아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걸 함부로 여쭤보는 게 맞는가 싶긴 한데, 굳이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왜냐면
사실은.
한국도 워낙 또 디지털 헬스나 이런 것도 좀 활발히 하려고 하고, 뭐 스타트업 이런 게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그런 게 뭐, 그리고 뭐 IT 인프라나 어떤 표준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의견이.
네, 사실 저는 블로그든 페이스북이든 한국과의 접점이 많고요. 또 교류도 하고 팬데믹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런 자문을 해드린 적이 많은데 일단 수평 비교를 좀 하자면은 미국은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이 굉장히 커서 의료 정보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좀 역설적으로는 큰데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면 그 효과도 역시 그대할 수가 있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의료 비용이 OECD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낮고요. 건강도 네. 하고 또 땅도 작고 그다음에 밀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의료 정보화를 했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역량만 놓고 보자면 저는 한국 분들이 워낙 똑똑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일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규모는 큰데 속에 들어가보면 참 많이 허술을 해요. 그래도 참 이게 움직이는 게 이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게 참 정말 대단한 거긴 한데요.
신기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을 놓고 보면은 정말 한국이 잘하죠. 네. 그래서 뭔가 큰 이런 뭐 빨리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막 임팩트 있는 어떤 연구를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데 참 좋은 환경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은 이런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 비용을 경감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의료 정보학을 천천히 추진해 왔다면 한국은 빨리 따라잡는 거는 잘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걸 했을 때 어떤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느냐,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정하고 그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좀 빨리 따라잡는 거에 좀 중점을 두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배들한테 이쪽에 관심 있는 이게 좀 되게 융합적인 분야고 사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사실 박사님도 보면 되게 네. 많이 디투어 해가지고 여기 오신 것 같긴 한데 이쪽이 뜨기도 하고 앞으로 디지털 헬스나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뭐 박사님과 같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후배들이 있을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라는 생각이 질문이 좀 들 것 같은데 혹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거창하게 조언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인터마운틴에 들어왔었을 때 제가 인포메티스트가 한 30명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산업공학 출신은 저 혼자였었어요.
네.
물론 이제 배경이 굉장히 다양하긴 했습니다. 뭐 의사 출신, 간호사 출신, 약사 출신, 뭐 경제학과 출신도 있었고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 나는 되게 특별한 경우구나. 나 같은 유별난 이런 커리어 패스는 이게 좀 모델이 되기 어렵구나. 누가 저를 보고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함부로 따라하다가 이도 저도 안 돼가지고 커리어를 망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저도 학생들을 뭐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그 제가 십몇 년 전에 의료정보학식을 시작했던 것보다 훨씬 저보다 더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와가지고 의료정보학 공부를 하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어떤 진로를 택해서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특이한 게 아니었고 이 분야는 원래 이런 분야였고 앞으로는 좀 더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학문이 너무 빨리 변하고 물론 의료정보학만 빨리 변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긴 하지만 특히 이 분야는 융합학문이다 보니까 정말 빨리 변하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해서 5년 뒤에 같은 일, 비슷한 일을 이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이게 어떤 한 분야를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는 사이언티픽한 리서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제가 만약에 정말 어떤 학문적인 자세를 취해서 의료정보학의 어떤 분야를 깊이 정말 평생 연구하고 싶다라는 분께는 학교로 가시지 않는 이상은 말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뭔가 좀 재밌는 걸 좋아해요. 빨리 뭔가 배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분야에 조금 더 옮겨가서 그런 일을 해보고 이런 성향의 분들은 참 이 분야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게 본인이 빨리 배우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의지가 있고 그런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라면은 어떤 정형화된 그런 커리어 패스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 분야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어디 가서든지 간에 자기 자리를 찾고 거기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